현대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아직까지는 조금 세습되고 있는 면이 있죠.
불가촉 사람이 되는 경우는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오염된 이제 혈통을 가지게 된다. 뭐 그런 것을 금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언터처블이라고.
아, 언터처블. 예.
내가 혹시라도 모르고 오염되면 안 되니까 빗자루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쓰르면서 다녀라고 할 정도로 매우 가혹한.
왜 석가모니의 국가가 힌두교의 나라인 거예요?
힌두교는 인도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을 그냥 모은 거거든요. 해외 나가면은 불닭볶음면이 우리나라의 라면 대표하잖아요.
그렇죠.
정작 우리나라에서 불닭볶음면은 수많은 라면 중에 하나잖아요. 불닭볶음면을 왜 한국 사람들이 배척하는 거야?
역사를 보다 재밌게, 역사를 보다 가깝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이고요. 오늘도 네 분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또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인욱입니다.
인도 고고학을 전공한 고려대학교의 김용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럽연합연구소의 박현우입니다. 이슬람과 중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학과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대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많이 이제 좀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지껏 내려오는 전통이 있고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세습되고 있는 면이 있죠.
제도는 없고요. 학연 지연처럼 강하게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오랫동안 이 단어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불가축 천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축이 아니지만 가축 취급을 받는다라는 느낌?
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가촉이잖아요. 다음은 안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언터처블이라고.
아, 언터처블. 예. 지금도 사실 확실히 이해는 안 가는 게 도대체 어떻게 구별하지? 뭐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는 딱 보기만 해도 겉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들은 서로 어떻게 구별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었어요.
우리 사회에는 일종의 고귀한 직업과 고귀한 혈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근대 사회의 사실 세계사적 보편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인도에 어떤 게 이제 추가되냐면 특히 농업 그리고 도시 중심의 힌두교가 외진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다른 지역의 인구가 흡수되잖아요. 흡수 안 되는 지역 사람들을 바깥쪽에 있는 그래서 아웃카스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중에 일부는 도시라든가 농경사회로 들어와서 먹고 살 일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산에서 사냥 채집을 하던 전통이 있는 부족민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은 고기를 잡는다든가 또 뭐 시신을 이렇게 처리하는 일을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에 특화되어 있었겠죠. 그들에게 그런 좀 불결한 일을 맡기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물리적 오염뿐만 아니라 의례적 오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거리를 두고 그래서 거기 아주 이렇게 불가촉 사람이 되는 경우는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인터카스트 메리지라고 브라민과 우리 예전에 왜 서울 비슷하게 거기 태어나게 돼도 오염된 피를 가지고 있고 오염된 이제 혈통을 가지게 된다. 뭐 그런 것도 금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겁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대체로 또 외국인도 예전에는 특히 이제 인도가 경험했던 훈족이라든가 이런 약간은 그들의 비치기에 좀 미개했던 그런 이민족들을 경험하면서 외국인을 포함해서 불가촉 사람들 만져서도 안 되는 왜? 물리적으로 의례적으로 내가 오염되니까
약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왕족들이 근친상간을 하거나 피를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이렇게 조심하는 이런 것과도 일맥상통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분제로서의 카스트 제도 말고 학연과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종내운이 굉장히 강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나 이제 더 이상 신분제도 신분적인 정서 다 안 믿어 라고 하는 제 주변의 지인들도 결혼만큼은 약간 집안의 의사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도에서는 복잡해지는 문제라서 뭐 우리도 예를 들면 동성동본 결혼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것처럼 인도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나와 결혼할 수 있는 비슷한 혈연적 직업적 분류라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대 인도에서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그 사람의 정보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의 카스트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일단 성을 교환하게 되면 그런 게 있어서 대체로 성은 잘 얘기 안 하죠.
아, 그 성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카스트가 어느 정도 판별이 됐나요?
어느 정도.
그다음에 혹시 외모나 뭐 이런 것들로도 구분이 되는 경우들이 있나요?
그럴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낮은 카스트에 있으신 분들은 좀 환경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피부도 좀 거칠다든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옷도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제일 핵심은 이름, 성을 이제 교환할 때고 또 하나는 그 인도가 제도는 없지만 제가 한번 적극적 보상 정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아웃카스트라든가 아래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제도.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브라민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제네럴이라고 해서 일반 카스트랑 그다음에 아더 백워드 카스트라 그래서 이제 지금은 경제적인 것도 포함시켜서 하는데 거의 한 40% 이상에 해당이 되거든요. 길에서 처음 만났다. 이럴 때는 이름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만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특히 제네럴하게 해서 쿼터로 없이 들어왔는지 아닌지가 이미 이제 알려지는 거죠. 특히 이제 공무원 사회, 뭐 대학 사회 이런 데서는 알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거니까요. 거기는 쿼터가 없는 것이니까 차라리 거기는 모두가 차라리 그냥 깨끗하게 능력 위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도 사회에서 저희가 예전에 교과서에서 배울 때 계급이 있죠. 브라만, 뭐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뭐 이런 계급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지금은 그래도 제도적인 그런 계급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섞여가지고 살고 있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히 뼈대 있는 브라민 가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숨기지 않고 내세우고요.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몇몇 가문들이 있어요. 성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면.
근데 그게 참 재밌는 게요. 무슬림이 되면은 그게 없어질 것 같은데 평등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무슬림들도 인도 문화 속에서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무슬림 특유의 커뮤니티가 생기니까 그런 거라니까. 혈연, 지연, 직업 집단이라니까요.
무슬림은 평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남아있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아,
인도에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그거를 간접적으로 경험했는데 영국에 인도에서 유학 온 친구들을 보면 서로 다 알아요. 어떤 카스트인지. 그러면서 이제 뭐 얘기하다 보면은 뭐 소름 막 쟤는 뭐야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도 보면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유학 간 유학생을 보면은 저기 왜 서로 쟤는 백정 누구는 뭐 양인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차별했었다는 기록도 좀 본 것 같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농노라고 해서 아예 거대한 그 사람들이 다 반노예였잖아요. 약간 다른 게 인도는 아예 불가촉 만나지도 말고 피하는 존재인데 러시아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저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제 돈인 거예요. 저 사람이 있는 만큼 내가 세금을 더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소유물하고 오염이란 차이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건 그 점인 것 같고요. 반대로 우리도 왜 이렇게 우리만의 특정한 계급을 내세우는 게 한국도 고대 국가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모든 한국은요 지배계층 왕족들하고 평민들은 다 달랐어요. 신라 같은 경우는 김씨가 자기 흉노의 후예를 강조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실제 흉노인지는 DNA는 안 나오는데 문제는 자기들끼리 경주에 있는 부족들만은 무덤도 따로 쓰고 다른 유물 쓰고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도 나는 부여계통이니까는 일반 기치민들은 마한이다. 그러니까 너희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데 실제 발굴을 해보면은요 정말 왕 같은 경우는 무덤 다르지만은 용인이나 한승백제 기준으로 해서 약간만 나가도요 백제와 마한은 차이를 우리가 서로 논쟁이 돼요. 뚜렷하지가 않아요. 아마 자신들이 어떠한 계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그거는 전 세계 공통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싶어요.
계급 제도의 네.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희석이 됐다고는 하는데 예전에 카스트제가 칼같이 있을 때 불가촉 천민은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았어요?
인도의 초대 헌법에 혁혁한 공을 세우시던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암베드카 분이 마침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마하라슈트라에서 지내셨거든요. 불가촉 천민은 예를 들면 내가 혹시라도 모르고 오염되면 안 되니까 표시를 내고 길을 걸으라고 했었고 표식을 하고
아, 내가 불가촉이다.
예. 그리고 걸어 다닐 때 뭐 빗자루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쓰르면서 다녀라고 할 정도로 매우 가혹한
거의 뭐 그 예전에 유태인들한테 배지 채우는 거랑 비슷한
거의 그 정도. 나중에 힌두교를 버리고 불교로 개종하셨고 일종의 새로운 인도의 헌법을 만들 때 중요하게 작용했었죠.
아, 끔찍하네요. 걸어 다니면서 네가 더럽힌 그 자리는 치우면서 다녀. 막 이런 느낌이라는 게
지금도 다른 분야는 좀 없어졌지만 직업적인 것까지 병행되고 있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장의사들 그리고 도축업자들 그리고 이제 빨래 같은 이렇게 더러운 것을 처리하는 분들은 지금도 그런 인식이 있죠. 이건 신분 제도로서가 아니라 그런 직업을 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엄청 거리를 두려고 하는 예.
아무것도 모르고 혹시 한국 분들 중에 야 인도에 인구가 15억 16억 명이 있는데 공중목욕탕이 없다고? 내가 가서 찜질방을 차려가지고 내가 한번 한몫 벌어봐야겠다 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저희 문화와 생각이 다른 곳이니까 혹시 불가촉 천민처럼 정말로 이렇게 차별받는 계급이 근래에도 있었던 국가가 있어요?
일본이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부라쿠민이라고 했어요. 사실 이게 예전부터 있었는데 주로 아이누나 아니면 오키나와 같은 사람들을 했었는데 그 밖에도 있고요. 예타 해서 아주 더러운 사람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가죽의 냄새가 되게 심하잖아요. 배설물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 브라크민을 원칙적으로 없앴다고 하지만 얼마 전까지도 그 블랙리스트가 돌아가지고.
정말요?
예? 회사들 다 취업할 때 블랙리스트로 걔들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성범은 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없다고 했다가 일본에서 그 버블 경제 한참 있었을 때 있는 게 폭로가 돼가지고 크게 한번. 그러니까 지금도 있고 그 브라크민 중에 한 부류가 우리나라 제일교포들도 거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일본에 유독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은 저 사람 제일교포라는 설이 막 돌고.
많아요.
예, 예전에 무슨 가수 미소라라는 사람. 그러니까 몸에 났다면 이 사람은 제일교포 설이 나오는데 그 말은 제일교포라면 차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깔고 들어간 거거든요. 제일 심한 데가 일본인 것 같아요.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 중에 하나가 뭐 하나 시작하면 바뀌지 않는 건데 차별도 꽤나 오래 갔었군요.
중동에도 있습니다. 비둔이라고. 줄임말인데 비둔이 영어로 하면 without이에요. 없다라는 뜻이고요. 진시야 하면은 이제 국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게 누구냐면 유목민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국경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던 게 사우디도 있을 수도 있고 쿠웨이트도 있을 수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멀은 데서 유목생활을 하니까 그 나라에서 이제 국가를 세운 다음에 자 국민 신고를 하라고 할 때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 신고를 안 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데. 네,
글자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누락이 된 거예요.
아...
누락이 돼서 국적이 없이 살아요.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아니 아무리 국적이 없어도 일단 지금 들어와 있어 있으면 국적을 주면 되잖아요. 안 줘요.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이제 각 나라들마다 골치 아픈 거죠. 근데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면 주면 될 텐데 안 줘요.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UAE가 다 그랬고요. 심각한 건 UAE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안 주고 차라리 코모로한테, 코모로라는 나라 있잖아요. 걔네한테 돈을 주고 니네들이 얘네들 국적을 줘라. 그래가지고 코모로 국적을 가지고 여기서 외국인으로 사는 거. 그럼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안 가고 여기서 사는 거죠. 얘네들은 그냥 무슨 문제가 있냐. 만약에 나가잖아요. 못 들어와. 어떻게 들어와요? 신분 증명할 게 없는데 나가기도 어렵지만. 그래서 비둔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어원이 카자크거든요. 카자흐스탄의 카자흐가
카자크 기병대 코자크요.
예, 그것도 같은 어원인데 여권이 없는 국적이 없는 인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잔인하니까 그냥 자유인 뭐 이렇게 번역들을 하는데 사실 원뜻은 아무도 국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아요. 저는 국적을 부여한다 안 부여한다 차이는 내가 피해받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없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내가 저 사람들을 이용해도 된다는 식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적어요?
아, 많아요. 쿠웨이트면 8만에서 한 10만 정도 되고요.
어, 맞네.
한 나라만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마도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엄청난 기여를 하는 거죠. 뭐 수영 금메달 딴 정도로 수영을 잘한다든가. 뭐 근데 대체적으로 어려워요. 왜냐면 교육 기회를 별로 없는 데다가 UAE 같은 경우에도 시민권을 주더라도 외국에 아주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한테 주지 자기는 다 안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중동의 가장 큰 문제가 비둔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문제죠.
이거랑 또 이제 비슷한 사례가 이제 과거에 남아공에서 흑백 차별 정책을 펼칠 때 남아공 내 혹은 남아공이 아주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었던 국가 내에 존재하고 있었던 일종의 자치국들이 있어요. 그 자치국들을 반투스탄이라고 해요. 반투스탄. 반투족이 사는 스탄. 스탄은 이제 페르시아어로 그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흑인들을 거기다가 다 이제 몰아놓고 거기다가 살게 하면서 정상적으로 흑인들한테는 뭐 남아공 국적이나 뭐 여권이나 이런 거 주지 않고 굉장히 큰 차별 정책을 1990년대까지 했었죠. 사실은.
어, 어떻게 보면 현대판 게토 같은
그렇죠. 예,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게토랑 거의 뭐 같은 개념의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영화 그 디스트릭 9에서 나오는 모티브 거기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저기 왜 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 그건데
디스트릭 9.
예, 그게 외계인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현대를 풍자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게 남아공 그 정책.
차별 정책에 예. 대한 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재밌는 게 제가 이제 러시아 쪽 공부하면 느끼는 게 러시아도 보면은 극동으로 19세기 말에 많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때 오는 농민들은 농로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의 쫓겨나서 오다시피 해서 핍박받고 갈 데 없어 마지막 가는 데가 연해주인데 오자마자 자기들이 또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해요. 정교 내에서 신교도가 구교도 차별하고 구교도가 밀려와서 시베리아 와서는 현지 주민들을 막 차별하고 고려인들도 차별하고 하면서 한 다수가 현지 원주민들을 이 사람들을 막 굶어 죽어도 살려줘요. 살려주면은 고맙습니다 해야 될 게 아니라 쟤네들은 다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제가 저거는 말하는 짐승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구한말 때 되면요 양반들도 많이 연해주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농민들 밑에 있는 천민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럼 뭐 하냐면 이 사람들이 러시아 그 극동 지명에 차피고우라는 지명이 있어요. 차피고우. 이게 뭐냐면은 가죽을 벗기는 계곡이에요. 그 지명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간도에도 있고. 왜냐면 그게 계곡에서 가죽 벗기고 가공하는 자, 한마디로 백정들이 하는 일들 하는 건데 그게 워낙에 냄새나고 이러니까는 다 쫓겨나서 어디 외딴 데서 하는 그러니까 산골짜기가 다 고려인들이 그걸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사람들이 보면 원래 뭐였냐. 한국에서는 양반들이 많았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계급이라는 게 얼마나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것인지 싶어요.
근데 이제 한번 이런 상황의 인식 전환이 크게 한번 됐던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예전에 인도 동부의 오리사라는 주에서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사망자가 급작스럽게 많이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 시신을 처리하는 장의사 말고는 아무도 시신을 건드리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구호해주고 시신을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때 인도가 한번 크게 각성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집트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집트는 일단
이 땅에만 있으면 되니까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물론 차별이 있었을 거예요. 일상적인 레벨에서 차별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고학적으로나 아니면은 이제 문헌적으로 확인되는 눈에 잘 띄는 차별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네.
이집트한테는 예. 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그 주변이잖아요. 근데 이제 영향력이 좀 커졌을 때와 작아질 때도 있잖아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내 땅이에요, 이집트는?
이집트는 정해져 있어요, 처음부터.
아.
예, 나일강 삼각주 지중해 해안부터 지금 오늘날 아스완이 있는 그 지역에 급류지대가 있거든요. 그 급류지대까지가 이집트예요. 제1급류가 있는 데까지가 이집트예요.
폭은 범람하는 지역까지.
그렇죠. 보통 한 뭐 3, 4km 정도, 진짜 넓으면 10km 정도까지. 그 정도만 이집트고,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사실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차별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혹시 거기는 대량의 이주민들이 많이 오는 역사 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닐까요?
이주민은 계속 들어오죠.
근데 원래 있던 사람들을 엎어버릴 정도의 대량 수십만 명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명이 존재했었던 타이밍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이집트 문명이 전성기를 누리던 때에는 주변에 그런 문명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른 시기에 존재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후대가 되면 이제 뭐 기독교 시대가 되고 뭐 이슬람 시대가 되면은 지속적으로 그 다량의 인구 집단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고대에는 그런 집단조차 없었기 때문에
곳간에서 이민한다고 너그러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별이 왜 없어요? 요 밖은 차별한다니까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폐쇄구조가 돼가지고 모든 내 삶이 위협받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은 제 생각에는 나는 관대하다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인더스 문명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인도에서 참 특이점 중에 하나는 석가모니가 물론 탄생은 다른 곳에서 하신 걸로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의 국가잖아요. 근데 힌두교의 나라잖아요. 왜 석가모니의 국가가 힌두교의 나라인 거예요?
일단 예수님 활동하셨던 지역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죠?
맞아요. 정확한 비유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발상지에서 종교가 몇천 년 동안 이어지는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시베리아 샤마밖에 없어요.
이슬람.
근데 그래도 꽤 오랫동안 기독교의 고장이었던 거잖아요.
저때까지는 있었죠. 638년까지는.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게 313년이니까 그때부터 300년 정도는 예루살렘에서는 가능했어요. 크리스찬들이 바퀴 없이 살았죠.
그 시기에도 사실 기독교의 중심지는 이미 딴 데로 옮겨갔죠. 로마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옮겨간 상태였죠.
근데 사실 이슬람이 부흥하기 시작한 거는 그 말기 무렵에 이제 부흥하기 시작한
그쵸,
거잖아요.
600년 이후부터죠.
이거는 사실 명백하게 이래서 이렇구나.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그래서 빼앗겼구나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 인도에서는 뭐 어떤 종교 전쟁이나 힘의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에서 힌두교로 넘어가는 뭐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우선 정리할 것은 힌두교는 쭉 있었고 거기에 이제 불교나 자연교 같은 새로운 전통이 이제 더해진 거였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불교의 시대라는 없습니다. 쭉 힌두교가 있는 상황 에서 상대적으로 불교가 융성했던 시기였다가 이제 절약해진 거지 당시 대부분의 인구는 일단은 힌두교가 핵심이었죠.
그럼 힌두교는 어느 정도부터 쭉 인도에서 자리 잡은
그러니까 힌두교의
거예요?
힌두교의 역사는 대체로 이제 베다 시대라고 하는 기원전 1500년부터 쭉 이어지는 전통이고 보통 이제 힌두교라고 하는 것은 인도인들의 모든 종교에서 무속 신앙 모든 신앙을 아우른다고 하면 그러한 브라민들을 중심한 엘리트 힌두교를 포함해서 인도의 민속 신앙 무속 신앙이 훨씬 더 강력하게 지속되어 왔었고요. 여기에 불교가 한때 특히 이제 국교로 채택했던 여러 왕조들의 후원 하에서 크게 융성했다가 쇠퇴했던 거죠. 기독교였다가 이슬람으로 전환된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예를 들면 불교 승원에 이렇게 왕들의 기부문을 보면 당시에 브라민과 불교 승원에 같이 기부를 한다든가 당시 불교 승원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남긴 이름을 살펴보면 힌두교식 이름을 가지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힌두교와 불교는 딱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힌두교는 약간 동아시아 전통으로 지금 성 성경하고 닮은 점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농주의 뭐 이런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힌두교 사원에 가고 공존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대립하는 종교라기보다
이게 우리가 항상 종교 이야기를 할 때 지금 현존하고 있는 여러 유일신교들을 종교의 전형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종교는 완벽한 체계를 갖춘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고대 다신교 전통도 봐도 뭐 이를테면은 이집트 종교가 있었겠죠 고대에. 근데 그 이집트 종교가 뭐냐 했을 때 시대마다 지역마다 사실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다신교 체제에서는 다른 어떤 그 경향성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이제 다 반영이 되거든요. 우리가 힌두교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사실 영국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지 않나요?
그 이전에 이제 페르시아 이슬람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교도라는 뜻에서 세계 종교에서 제일 비슷한 건 유대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 인도인들의 민족 종교인데 그 안에는 고대 이집트 그리스 신화 시절에 있었던 전통, 베다의 전통 그리고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뭐 카스트 제도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에 격렬하게 저항했던 힌두교 파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복잡한 역사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이슬람, 기독교, 불교, 자연교를 뺀 모든 것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힌두교는 그냥 인도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을 그냥 모은 거거든요. 근데 불교가 인기가 떨어지면서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그 안에 체화돼서 녹아들어갔기 때문에 불교가 따로 없어지거나 이런 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딘가에서 숨어있는 식으로 네, 그렇죠.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들었어요.
지금의 힌두교 내에는 그 불교적인 전통도 들어가 있고 다만 이 불교가 인도 밖으로 이동을 해서 보다 조금 더 체계적인 종교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도에서는 우리가 힌두교로 말하는 불교 자연교를 뺀 모든 인도의 종교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우리 해외 나가면은 불닭볶음면이 우리나라의 라면 대표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정도 우리나라에서 불닭볶음면은 수많은 라면 중에 하나잖아요.
정말 요만큼이죠.
예, 예.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은 불닭볶음면을 왜 한국 사람들 배척하는 거야? 약간 그렇게 아니 우리 일부 중에 일본데 뭐 라면 중에 하나일 뿐이야. 약간 그렇죠.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심지어 그거 아세요? 불닭볶음면은 그 이집트에서 사막을 달리는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에도 있어요.
러시아에서는 도시락 라면이 북극해를 가도 알타이 초원에 있는 아주 그냥 해발 3,000m에 있는 작은 가게 가도 있는 게 도시락과 보드카 성냥은 있는데 한국 오면 가장 먼저 러시아 사람들이 아니 도시락 라면 어디 갔냐고 이 사람들이 도시락이 이미 고유명사가 됐어요. 라면을 그래서 도시락 먹자 하면 우리 사람은 컵라면 먹자는 뜻이었어요.
도시락이라는 건 그냥 물 부어 먹는 즉석라면.
예, 모든 라면.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 한국이 종주국인데 어디 갔냐. 아 이거 먹긴 먹지 우리.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 가면은 사방에서 도시락과 초코파이만 파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다른 맥락이라는 아마 힌두교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불교란 어떻게 보면 열반에 들기 위한 해탈하기 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종교라고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기독교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천당으로 가기 위한 종교라고 한다면 힌두교란 어떤 종교예요?
힌두교를 하면 이미 힌두교가 아니다. 심지어 선사시대적 전통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속신앙, 정령신앙, 자연신앙적인 요소들 포함해서 다만 베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브라민 엘리트들이 특별한 파들을 만들어내고 대표적인 게 이제 시바를 중심으로 하는 뭐 시바파, 비신유파 뭐 이렇게 여러 정통들이 있고 그 내부에서는 또 이제 카스트 제도에 대한 태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유학하면은 뭐 성리학, 주자학, 뭐 양명학 있었듯이 그렇게 복잡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힌두교는 인도인들의 전체적인 신앙을 봤을 때 당연히 다신교고 대체로 다신교적인 것에 관대한 것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유일신교적인 특징이 힌두교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신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적인 힌두교 전통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유일신적인 요소도 있고 무신론적인 요소가 있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바파 중에서는 시바만이 유일신이라고 생각했던 파들도 있었다.
아, 시바신 외의 예. 것을 믿는다면 너희들은 지옥 간다 뭐 이런 네. 느낌.
그래서 그거를 또 유일신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독일학자는 주신교적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이집트 종교를 설명할 때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특히 신왕국 시대에 아멘 라 신앙이 압도적으로 강력해졌을 때 그 주신교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뭐 어떤 연구자들은 그게 나중에 사실 아케나텐이 만든 그 아테니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세계 최초의 유일신교라고 일컫는 그 종교가 사실은 유일신교 아니고 그 원래 있었던 그 아멘 라 신앙의 약간의 변형일 뿐이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올림푸스의 제우스가 주신인 것처럼 주신 그렇죠. 개념인 거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인도의 인구를 얘기할 때 무슬림은 몇 프로고 뭐 불교는 몇 프로고 기독교는 몇 프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80%를 힌두교라고 하는데 사실 교를 붙이면 좀 오류가 생겨요. 예를 들면 제 친구들 중에 자기는 신을 안 믿어요. 힌두교 신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카스트 제도 같은 그런 전통적인 권위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다만 결혼할 때 복잡해지니까 전통을 따르겠다 정도 근데 인구에는 힌두로 잡혀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행위가 수반될 때 보통 종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부처님이 절대적인 뭐 신의 영역은 아니지만 존경해 이러고 그냥 가끔씩 절에 가서 바람 쐬는 거 좋아 이런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이것도 다 종교학적으로는 힌두로 잡혀요.
유교 같은 느낌이네요. 야 효도해야지. 야 어르신들 공경해야지. 네, 그렇죠.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 최근에는 그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조금 이 힌두교는 우리가 세계 종교 체계 안에서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오류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사원에 매주 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대체로 제일 많은 거는 중요한 명절 때 혹은 성지순례 정도를 가고 그리고 그 신의 어떤 가르침 정도를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 그 정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슬람과 크리스천 계통은 아브라함의 종교 뭐 이렇게 해서 느낌이라면 인도인의 종교나 불교는 아예 다른 배척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슬람은 굉장히 좀 타파해야 될 종교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인도 티무르 제국이라고 하는 이제 무갈 제국. 무갈 제국이 인도를 지배를 했잖아요. 그때 그 무갈 제국이 썼던 방법이 워낙 압도적인 다수잖아요. 비무슬림이. 그 당시 동시에 세 개의 제국이 이루어졌거든요. 오스만 튀르크, 이란의 사파비. 얘네들은 압도적인 무슬림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압도적인 다수가 비무슬림인데 아주 소수가 그 비무슬림을 다스리니까 무갈은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더 유연했어요.
아...
그래서 힌두라는 사람들을 박해를 생각보다 심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관용적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럼 그냥 너희들이 그 하는 것도 다 어느 정도는 인정해줄게.
네, 그렇지만 마음에는 들지 않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가 상대적으로 어쨌든 불교가 인도에서 기원해서 많은 영향력을 가져다가 쇠퇴한 건 맞잖아요.
네.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비불교와 이제 힌두교의 종교투쟁, 종교전쟁은 있었죠. 인도에서.
둘 사이에서도 종교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 하긴 뭐하고 권력투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있었죠. 가장 그게 핵심적인 요인으로 보이고요. 대표적인 논리는 정도전 생각하면 됩니다. 출가하면 군대는 누가 가냐? 농사는 누가 짓느냐? 라고는 이제 정도전이 불교 비판할 때에 똑같은 논리가 항상 비불교권 특히 이제 브라민 엘리트들에서 나오고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 브라만교는 중농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거든요. 불교는 대체로 상공업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와 국제교역이 한창 활발했던 국제정세가 있을 때 사회도 국제적인 마인드가 있을 때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그리스 계열의 스님들도 우리가 많이 보이거든요. 비문에. 그래서 그때가 불교가 융성했었고 그런 사회적 배경이 이제 생각하는 결정적인 훈조 침략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오염관계, 나누는 관계, 복고주의 이런 게 등장할 때 힌두교가 강성할 때 특히 이제 훈족이 침입하고 사회적 위기가 있을 때 전쟁은 누가 하냐 그런 어떤 당시 힌두 지식인들의 논리가 민중들한테 퍼졌던 것도 컸고요. 근데 불교는 이제 내적으로 얘기할 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시는 게 원래 석가모니가 산스크리트 쓰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알려져 있는 유명한 불학자들은 대부분 다 브라민 산스크리트를 아는 분들이었고 이제 아까 수자원 관리를 하고 의학 같은 데 봉사했던 불교가 퇴락하고 힌두교를 닮아가는 게 보입니다.
아...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 당시 전성기였던 날란다 불교 승원이 있거든요. 거기가 그 이전에 안 보였던 가장 흥미로운 현상이 담장 같은 게 높아져요.
아, 차별화 고급화 전략이 되기 네. 시작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동아시아에서도 있었지만 장원, 불교 토지 소유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상공업자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것으로 사원 경제가 돌아갔었는데 큰 토지를 소유하고 나니까 요거는 항상 권력 투쟁의 대상이 되죠. 다른 종교인들이. 그런 과정에서 내적으로 이미 쇠퇴하고 있었고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와 달리 인도 사회에서는 불교인들이 특히 브라민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불교가 되고 나서부터는 사회적 동력을 잃어서 스물스물.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니까 불교도 출가가 있고 힌두도 출가가 있거든요. 근데 인도 사람들의 출가는 거의 인생 말년에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불교는 출가를 일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적의 침이 이슬람이 들어왔었을 때 무슬림들이 봤었을 때는 가장 가볍게 사찰만 작살내면 끝나잖아요. 사찰이 중심인데 사찰이 박살이 나면 그러니까 불교 승려들을 없애버리면 불교는 쉽게 죽는 거죠. 그게 사실 불교가 이슬람의 박해를 받으면서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거기다 불교도들이 또 협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힌두 문화는 기본적으로 중농주의적이고 향촌 중심적인데 불교는 대부분 상공업자들 지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상공업자들이 보기에는 불교보다 이슬람이 훨씬 유리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스스로 전향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 어쨌든 이슬람은 국제교육의 핵심에 있었던 전통이라서.
그리고 이게 언제나 사실 불교의 출가는 사회적으로 꽤 큰 노동적 손실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동남아 동남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제도 중에 하나가 일시적 출가잖아요. 특히 태국에서 젊은 남성들이 잠깐 군대 가듯이 출가를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환속하는 거예요. 한 2, 3년 정도 하고 환속을 하면은 그 사원에서 필요한 그 스님들도 확보가 되는 것이고, 또 이분들이 불교를 진지하게 체험하고 돌아와서 이 사회 자체도 또 불교화시키는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죠.
출가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노동력이 이루어질 만큼?
사실 그게 보면은 이제 출가라는 게 티벳 라마교 있지 않습니까? 라마교 사원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은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그 러시아 탐험가들의 보고는 그걸 신기했었어요. 실제로. 아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도대체 쉽게 말하면 소는 누가 키우냐. 생각보다 출산율이 높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외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인구가 많은 이 동아시아에서 불교라는 게 오히려 가능했던 게, 우리는 지금 무조건 그 사람이 많으면 좋다 생각하지만 반대로 사람이 지탱할 수 있는 것보다 넘어가 버리면은 또 갈등이 생기잖아요. 자연적인 인구 조절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서 작용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약간 이게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된 게, 이슬람이 넘어서 무갈지국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지배한단 말이죠. 가만히 있어봐. 불교는 사원 툭툭툭 없애고 스님들 야 다 잡아 없애. 그러면 구심점 싹 사라지면서 불교라는 것 자체를 믿을 곳이 안 생겨버리는데, 힌두는 잠깐만 있어봐. 야 사바신 저거 믿는 애들이 제일 센 것 같은데 잡아. 잡았어. 야 힌두가 왜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 쟤네들은 사바신 쪽 믿는 애들 아닌데요? 뭐야 그럼 힌두는 다른 신도 믿어? 안 믿는 애들도 있는데요? 너무 저변에 확대가 돼 있으니까 이건 가지를 칠 수가 없는 종교.
그리고 조금 정리한다면 불교가 박살나기 시작한 건 무갈제국 전
이전부터 이미.
네, 이전부터. 아... 네. 10세기, 11세기 뭐 이럴 때.
사실은 불교가 오히려 동아시아에서 잘 살아남았다는 게 특이한 케이스죠. 수많은 종교가 명멸에 거듭했는데 사실은 중동부터 시작해서 유라시아 초원에서 가장 먼저 나왔었고 가장 핵심 종교는 조로아스터교거든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가 뭐 기원전 7, 8세기 이야기하지만은 그 이전에 기원전 2500년 부터 이미 나와요. 나와 있지만은 결국은 그것도 이슬람에 밀려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흔적도 없고 불교도 수없이 명멸을 거듭했었던 종교들 중 하나인데 지금 유독 동아시아에 잘 맞았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들어요. 제가 또 이 불교를 네. 좀 칭찬을 하나 해야 되는데요. 동아시아 문화에서 불교 덕분에 동아시아인들이 형이상하게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철학 세계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인도적인 사회 방식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불교가 아니었으면 한국에 기독교도 없어요. 모든 용어가 불교 용어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아~
기도, 예배, 천당, 천국, 성경, 장로 다 불교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종교적인 용어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걸 쉽게 이용해서 또 새로운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요즘 보면 불교도 약간 힌두교리처럼 사람들이 종교로서보다는 마음의 정화 뭐 이런 어떤 교리로서 많이들 찾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불교처럼 그 지역에서 사실은 융성할 것 같은 종교가 쇠퇴해버리거나 사라지거나 뭐 이런 종교들이 또 있을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기독교랑 불교를 제외하면 다 그렇다. 왜냐면은 실크로드의 4대 종교라고 했었던 게 아까 말한 조라 마스터교, 마니교, 불교, 기독교인데 마니교는 지금 흔적도 없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고 오히려 힌두같이 설명할 수 없고 되게 다양한 종교는 살아남는 게 오히려 샤머니즘은 계속 살아남아서 다른 종교랑 결합을 하잖아요.
전 두 가지만 얘기를 들어볼게요. 페르시아의 압도적인 제국의 종교였던 조라스터교. 지금은 이란에 3만 5천 정도 삼아있습니다. 인도에 한 10만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가끔 그런 바칙한 상상을 하는데요. 만약에 조선시대에 유학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사람들하고 예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었다면 과연 지금 한국에서 유학적인 사회 방식이 다 사라졌을까? 아마도 종교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있죠. 예. 유학은 그냥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있어요. 그런데 민중들한테 파고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또 약간 유일신교가 스쳐 지나간 지역들에서는 사실 종교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집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집트 종교가 문을 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유럽 지역을 휩쓸고 가면서 과거로부터 존재했었던 뭐 고대 그리스나 로마 계통의 종교도 사실은 그때 다 인위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왜냐면 그때 정말로 신전들이 다 폐쇄가 되거든요. 기독교 국교화 시키려고 했었던 권력에 의해서 그런 것들 좀 저희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은 핵심은 유일신 내지는 종교의 핵심이 이주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결합이 있더라고요. 그게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어떠한 종교가 아주 퍼진다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은 그 종교가 해당 지역과 계속 결합해서 제3의 모습으로 계속 환골탈태하는 과정들이 스무스하게 이어지면은 우린 그거를 불교 내지는 기독교 같은 어떠한 거대한 종교 확산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경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스트로스 교고도 확산될 수 있었다 가장 큰 동기는 교리에 대한 수도성이 아니라 그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계속 접변하면서 용어도 현지인들이 알기 편하게 바꾸고 유물도 계속 불교나 거기 바꾸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종교의 확산이라는 건 고고학적인 과정으로 본다면 그거는 문화 교류의 과정이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독교에서 지금 사용하는 십자가 같은 상징들도 애초에 이제 근동 지방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십자가가 처음에 기독교가 메이저 종교가 되기 이전에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아요. 단독으로 쓰이는 거는 서기 한 5세기, 6세기 지나야지 쓰이게 되고 그 이전에는 뭐랑 같이 쓰이냐면은 이집트의 맥락에서 사용되었었던 그 앙크라고 하는 생명을 상징하는 그 상징이랑 십자가 같이 쓰이고 또 다른 갈래로는 그리스 계통에서 역시 탄생을 뜻하는 그 아프로디테나 비너스를 나타내는 조개랑 같이 쓰여요. 초창기에는.
우리 뭐 김영주 교수님 와주셨으니까 꼭 한마디. 인도를 우리가 할 때 힌두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교회가 있는 곳도 인도입니다. 케랄라지요. 거기는 사도 도마로부터 전래된 교회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게 맞다면 1세기부터죠.
근데 이 얘기 들으면 이집트인들 화낼 거예요. 왜냐면 이집트 꼽트교도는 40년에 마르코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가면은 다니엘 명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그곳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이라는 앞에 전제가 붙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신과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있는데 AI와는 뭐 모두가 대화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종교인이 전체 모든 종교가 다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오히려 이슬람교 같은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슬람이 형성하고 있는 지역의 출산율 때문에
사실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인도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도 다 힌두교로 해가지고 카운트를 하잖아요. 무슬림들이 늘어난다, 출산율 늘어난다 그럴 때 그중에 과연 몇 명이나 몇 퍼센트나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까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종교 인구를 카운트하는 데가 대체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미국 CIA가 있습니다. 그리고 퓨 리서치 포럼이라고 미국에 있는 한 싱크탱크가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로마 바티칸에서도 그걸 카운트를 하는데 로마 바티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006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단일 종파로 가장 많은 게 로마 카톨릭이었는데 2006년부터는 무슬림에게 자리를 내줬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무슬림과 크리스찬들이 세계 압도적으로 제일 많고 10명 중에 3명은 크리스찬, 2명은 무슬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차이가 나잖아요. 양쪽 다 출산율은 줄어드는데 그 차이는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2070년이면 무슬림이 크리스찬들과 같아질 것이고 2100년은 확실히 무슬림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도 사회에서 걱정도 그거예요. 일단 인도는 아까 지금 인구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인구를 좀 컨트롤하자는 사회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도 무슬림들이 대체로 다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힌두 인구 내에서 그 신앙인의 비율도 당연히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신앙적인 힌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인도에 있는 힌두 문화인들의 입장에서는 인구도 줄고 신앙의 강도도 주는데 무슬림은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최근에 이제 이게 정치적 갈등까지 이어지는 좀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신문에 보면은요, 인도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인도의 소수 무슬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소수 무슬림이 최소 2억입니다.
또 저는 약간 다른 관점 보고 싶은 게요. 종교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 사회 공동체로서의 종교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영성, 영적인 힘을 얻는 종교가 있는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슬람 같은 강력한 공동체로서의 종교는 성장하겠지만은 그와 관계없이 AI 좋은 순간 아 이거는 샤만이다. 고대에 저 구석기 시대 때 빙하기 시대 때 동굴 속에서 혼자 벽화를 그리면서 혼자 북을 치면서 트랜스 상태에 도달했었던 샤만처럼 너무나 제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신탁이 내려오는 것 같거든요. 고대 사람들이 신탁을 받는 샤만 너무 유사해요. 이게 결국은 디지털 샤만 같은, 그러니까 이거는 믿고 안 믿고는 경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꼭 주일마다 예배당에 가든 사찰에 가든 수백 명의 사람들과 헌금을 내고 하는 그러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마음의 안식을 얻는 행위는 갈수록 줄어들 거기 때문에 종교의 믿음의 형태는 상당히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떤 쪽으로든 본인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종교도 타인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믿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너무 이렇게 빠지고 경도되지만 않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분과 함께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2026년 역사를 보다 굿즈 다이어리가 출시됩니다. 여러분께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준비한 다이어리인데요. 역사를 상징하는 히스토리 디자인부터 생손에 편하게 잡히는 사이즈, 고급스러운 가죽 커버까지 너무 예쁩니다. 내부에는 역사를 보다 시리즈의 세계관을 담아 대륙별 역사 큐레이션과 사건, 인물 지도, 그리고 월간 연간 캘린더까지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야기들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자연스럽게 역사가 되어 쌓이기를 바라며 2026년 역사를 보다 가죽 다이어리와 함께 특별한 한 해를 시작해보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